또그 폭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 뭘 말하냐면은 폭풍 속에 숨겨진 기회를 봐야 합니다. 모든 위기의 폭풍 속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폭풍이, 이 위기의 폭풍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가? 또 여기에는 무슨 목적이 있는가? 이런 것을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하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위기의 폭풍이 있을 때 계속 그 위기에 집착하고 그 폭풍을 자꾸 극복하려고 하는 거, 애쓰는 거, 또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길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벌을 주시나? 뭐 이런 생각들. 마귀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 운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뭐 이런 생각들. 이건 다 불신앙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로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시험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기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을 구하면은 먹구름의 그 가장자리에 밝은 빛이 뚫고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거 놓치지 않고 그거 보면은 살아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기의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럼 무엇인가? 뭐 물론 말씀이지요. 물론 기도지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위기에, 어려움에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드라마틱하고 그다음 흥미로워요.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았는데 이 야곱은 요셉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른 이복 형제들과는 아주 다르게 다루었습니다. 채색옷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참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런 요셉이 뭐 결국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자랑하는 바람에 형제들이 아주 요셉을 못마땅히 여기고 미워했어. 또 분노했어. 결국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디로 팔아버렸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팔았어요? 예. 팔아버렸어요. 그냥 팔아버렸어요. 팔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이집트로 갔을 때에 이집트 왕 그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그 요셉을 샀습니다. 자기 집의 종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종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호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온실 안에서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딱 부딪히면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맥을 못 칩니다. 여러분 이런 화초가요 딱 적당한 기온이나 물이 수분이 있고 이럴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막 춥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환경이 바뀌면 그냥 시들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오늘 우리 본문 읽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형통한 자.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제가 자꾸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 단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꼭 이걸 짚고 나가야 되고 거론을 해야 돼요. 이 형통은 히브리어로 마쩌리아흐입니다. 마쩌리아흐. 이 단어가 사역 분사로 이제 사용되어질 때 칼로 이렇게 되어져서 그 히브리어인데 성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자기가 아닌 타인을 성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To be successful.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말로. 놀란 척 좀 하십시오. 우리가 형통하다 하면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일이 척척척 풀려나가고 이런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형통이란 말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함께 읽은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보디발 집에서 요셉의 그 앞길이 잘 열리도록 보호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우리 읽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감옥 안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켜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형통은요 절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성공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러니까 뭐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을 보디발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기가 막히단 말은 뭐냐면은 너무나 다른 종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대는 일마다 척척척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이 자기 아내 빼고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신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결국은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공시키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을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성공시켰다고요? 보디발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그 이 상태를 성경은 형통했다, 형통한 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동이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형편이 그런데 더 어렵게 됐어요. 위기의 폭풍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유혹 좀 뿌리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했는데 요셉이 누구를 성공시켰느냐? 감옥에서 누구를 성공시켰어요? 간수장을 성공시켰습니다. 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성경을 히브리어로 원문을 딱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간수장이 해야 하는 모든 시키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우리 성경 보면 읽었잖아요. 간수장이 더 이상 무슨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성실히 청지기의 삶을 살고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청지기의 삶, 종의 삶을 살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성공이 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형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때에 형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요, 성경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 요셉 혼자 거기 종이었을까요? 보디발 집에 요셉 혼자 종이었을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시위대장 정도 되면은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종들과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많은 죄수가 있었어요. 요셉 혼자 감옥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많은 죄수가 있었는데 그 죄수하고 요셉이 뭐라고요?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는 게 뭐였죠? 믿는다는 것이요. 나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거죠.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을 다르게 하지 않냐고, 행동을 다르게 하지 않냐고, 그냥 세상 사람들, 세상에 배웠던 학문 지식 그대로 그냥 하는 거,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 따로, 그 다음에 나는 내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냐면 신앙 성장통입니다. 신앙 성장통. 이런 것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려운 일 없게 그냥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냥 어려운 일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생각들이 가득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은 자꾸 세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 원치 않은 어려움 막 이런 것이 닥치잖아요. 그때는 형통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야, 아멘이 안 나오네.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다 하고 오셨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전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 다 그 이야기. 여러분, 형통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어려운 일 없이 되는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줄 때에 그때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줄 때에, 그 사람을 잘되게 해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고 그 형통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유 없이 하나님 나만 성공 안 시켜줍니다. 우리 자꾸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나만 그냥 성공시켜주고 잘되게 하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나만을 위해서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애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 이것이 형통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미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없어, 용기가 없어서 그냥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 형통한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목숨을 살다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형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더 이상 뭘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있을 때에 그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함을 누리는 비결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어떤 때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가? 고난의 때입니다. 시련의 때입니다. 위기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련의 때가 형통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파라독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 세상과 현상하고 반대 방향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 이런 걸 한번 가만히 정신 차려서 조사 한번 보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편안한데 그냥 저절로 되어져 가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제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막 시련이 있어요. 막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꼭 이상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형통한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거. 이게 이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축복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생각을 똑같이 할 때가 있어요. 로또 맞는 거 절대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살려 주려고 할 때에 그것이 축복이에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공시켜준 사람입니까? 성공시켜준 사람입니다. 성공시키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뜻은 그겁니다. 정확한 뜻은 형통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형통이다. 참 놀라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와 시련과 역경을 역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의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시키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 형제들 만났을 때 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다 그 사람들 자기를 팔아넘기는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형통하기 위해서 요셉이 일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전체 다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나 형통이나 축복은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과 사정과 입장 가운데서도 내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하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할 때에 기도 응답과 형통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생각이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이 하는 생각과 우리 생각이 여기까지 다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은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가 딱 닥칠 때, 시련이 딱 닥칠 때, 고난이 딱 닥칠 때 우리는 반드시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기회다. 누군가를 섬겨야 할 기회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기회다. 할렐루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서 시선을 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옮겨야 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보다는. 신앙생활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또요. 왜? 생각 차이기 때문에. 생각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망원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로 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망원경을 바로 들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냥 망원경을 거꾸로 이렇게 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커 보여야 할 것은 작아 보이고 작아야 작아 보여야 할 것은 크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이 다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어떤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불안해서 두려워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후진 기어를 넣고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뒤로 그냥 물러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후진 기어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망원결 거꾸로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뒤에 머리카락이 좀 빠졌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한 개 빠질 때도 알고 계시고 열 개 빠질 때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니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요. 위기와 시련과 역경이 딱딱 치면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형통의 때구나. 이때가.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위기란 말이에요. 우리 참 한문으로 표시하면 너무 참 잘 알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위기는 한쪽은 뭡니까? 기회가 이거예요. 기회거든요. 기회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것이 없었어.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진실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만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평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고 하루를 살 때 한 달을 살 때 어렵고 힘들 때 지칠 때 우리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이 본능적인 센서가 작동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보호입니다. 안전장치를 딱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아,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 우울증은 약으로 치유되는 것 같죠. 뭐 약으로 치유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울증은 굉장히 치료하기 쉽습니다. 저는 우울증 환자들을 제법 많이 치료했거든요. 제가 치료하는 것보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 억지로라도 여기 와서 한 시간만 소리 내가지고 계속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이 정말 그래요? 치료될까요? 해보라니까요. 계속. 두 번째, 우울증 있는 사람은 열심히 지칠 때까지 피곤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파김치가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아이고 우울증이 있어서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니야 끝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해보면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녁 되면 잠이 너무 모아요. 너무 피곤했어요. 잠 잘 자요. 너무 피곤해서 입맛이 돌아와요. 너무 그러니까 막 힘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울증은 물러가고 기쁨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오늘 많이 해야 될 건데 감동을 전혀 안 하시는 눈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간증들 안 들었습니까? 서울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울증 그 치료하는 그 교인들 보고 어떻게 해요? 팀을 구성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루 내내 시행했는데 절대 앉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거 하세요. 하루 종일 백백기를 돌려가지고 밖에 가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다 하래가지고 며칠을 딱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기 몸도 가를 줄 몰라. 그런데 누우면 그냥 자는 거예요. 코 돌고 그냥. 아유 배가 너무 고파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상하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 피하는데, 그걸 피하는데, 염려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형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성공시켜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걸 말해서 소위 말하는 고지론입니다. 고지론. 우리 한국교회는 고지론 때문에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있죠.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지 압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잘해서 출세해서 높은 위치가 되어서 능력과 권세가 명예가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이건요, 매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안 그래요. 하나님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지론이라고 합니다. 저지론. 저지론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종들이 그런 자세로 하라는 말이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 뭐였죠? 종이 상전에게 그렇게 이렇게 섬기는 거, 진심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죽게 하듯 하는데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에 제가 신학교를 막 이제 들어가서 그때 막 그냥 은혜를 받을 때 집회 같은 데 하면은 막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사랑의 교회 같은 것 같아요. 그 서울에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안희숙 사모님이 이제 그때 간증을 하는 걸 이제 제가 거기서 들었어요. 안희숙 사모님 아십니까 여러분? 예, 예, 안희숙 사모님. 네.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 참배 반대하고 일본에 맞서고 막 그렇게 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간증을 이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감옥살이를 하는데, 아, 그 감옥이 얼마나 춥고 열악한지, 얼어붙은 콩밥 있잖아요, 콩밥. 그리고 짠지가 아마 그 아주 짠 그 김치 조각인 것 같아요. 그거. 아, 뭐 이런 것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연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많이 주면 뭐 좋을 건데, 조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때 정신이 그냥 돌아버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같이 감옥에 있던 그 자매는 실성을 할 정도 돼가 약간 미친 듯이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그냥 밥 같은 거나 보면 그냥 막 덮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희숙 사모님은 그렇게 배고프대도 불구하고 그걸 모아다가 그 불쌍한 그 자매를 이제 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자신은 찬양으로 기도로 영혼의 양식을 채웠고 차디찬 그 물을 마시면서 이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간수가 눈빛이 안희숙 사모님 보는 눈빛이 달라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안희숙 사모님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되어버렸어. 간수장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되어버리고 안희숙 사모님은 간수장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이게 뭐냐면 요셉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성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간수장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러면서 너무 안 사모님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안희숙 사모님은 1945년 8월 18일에 사형 일정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일 밤 11시에 그 형무소에서 문이 열리고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나와서 알고 보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자기를 신문한 판사를 찾아가서 그 호의에 감사를 이제 전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제가 그거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판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는 당신을 통해서 벌써 그 신앙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성경은 숨어서만 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 형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자꾸만 이 세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죽음 직전 여기까지만 자꾸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다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도 지금 살아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산 거예요, 사실은요. 나에게 원치 않는 고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시련 닥칠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형통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해 줍니다. 그 다른 사람이란 뭘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 시련의 때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100% 잘 됩니다. 한 번씩 나를 만나는 사람은 100% 잘 됩니다. 이게 이제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딱 우러나야 돼요. 그 사람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조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신 도구로 삼으셔서 형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준아 이놈아 성공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공부 잘해서 나를 위한 게 없으냐 남 주려고 공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100% 잘 된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면은 분명히 기도 응답도 100% 됩니다. 예, 100% 된다면 뭐 아이고 뭐야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100%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김양재 목사님이라 한번 썼어요. 그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100%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충족시키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여기 형통에 관련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시련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고난 위기 닥칠 때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그건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시할 때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너 누구에게 뭘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이 들릴 때에 예스하고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뭔가를 자꾸만 달라고 하고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기도, 질문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죠? 질문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은 모든 것을 뭐라고요? 소유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나 가진 거 없는데요 지금요? 나 지금 가난한데요 나는 지금요? 나 지금 슬픈데요 나는요? 근데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 믿음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면은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원치 않는 고난, 이해가 되지 않는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찬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 그거 원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며 역설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예수 믿는 나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복을 받은 것이 우리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죠. 성공의 지름길이죠.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룩한 사람이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자꾸 그런 생각이 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함을 규정 짓느냐 하면요, 점잖하게 빼고 말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할 때 또 네 그래요 이렇게 또 하고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체면을 따지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성경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정하여 계시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세상 사람 보고 자꾸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면 거룩해야 되는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 거룩하고 형통이 무슨 또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룩과 형통은요, 100% 상관이 있습니다. 거룩이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카다시 되어 있거든요, 카다시. 이 말은 뭐냐? different, 다르다는 뜻입니다. 뭐, 물론 거기에 separate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은 뭘 말입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 이하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거룩해야 될 것이 딱 나오는데 부모 공경해라. 그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다르게 해라. 그 다음에 안식일 지켜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르게 지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열매를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떨어진 이삭이 있거든 그대로 둬라. 죽지 말고. 왜?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 비방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건 뭐죠?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다르게 살아라. 이거 윤리 기준 아닙니다. 성결 규정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왜? 신명기 29장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시련을 당할 때, 역경이 있을 때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생각할 때 다름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거룩함이 되어지고 형통함을 막 그냥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는 절대로 형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누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진실과 성실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주인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하느냐 물어보면요, 월급 받고 내 잘 살려고 하려고 해요. 이게 다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직장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소명이 있어서 부른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을 잘되게 하는 것이 나의 직장생활의 최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생활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요, 계속해서 불통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원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계속해서 깡통이 됩니다. 이 통통통을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섬기기가 잘 안 되는 사람, 섬기는 것이 부담한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순종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내 자신을 정말 바르게 규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면, 나는 삼순입니다. 나는 삼순입니다. 삼순이. 1순위가 누굽니까? 하나님. 2순위가 누굽니까? 2순위가 누굽니까? 바로 이웃.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삼순위가 나예요. 삼순위. 아이고, 내가 삼순위로 살다가 내 인생 다 망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삼순위로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이거는요. 그럼 언제가 형통의 기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을 요청할 때입니다. 뭐 이것 좀 해주십시오. 여기 좀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저요하고 아멘하고 적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루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때를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려면,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그런 뭐 음성 같은 건 들리는 게 있습니까? 들어야 돼요. 그게 들려야 돼요. 사실은요, 내가 그냥 저 우리 아프리카 혹은 어디서 아주 그냥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대로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너 그때 너를 봤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그냥 막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근거 없이 그냥 자꾸만 위기와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쌓아놓은 영적인 크레딧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세상 사람들과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사방팔방 모든 길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원치 않은 데 막 올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때 첫 번째 생각하는 것, 아 이게 형통 원리의 시작이구나.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고 주의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래 안 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시련을 당하니까 이제서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꼭 이 문제 해결하려고 뭐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통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형통한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한 사람 있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주인의 성공을 위해서,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섬기겠다고 마음을 결단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내가 행동을 한다 하면은요, 그 직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형통함을 부여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아시죠? 이분은 기도 응답이 몇 번이나 했다 않습니까? 5만 번. 시작. 5만 번. 와, 뭐 그 책 읽어보면 진짜 말 안 되는 이야기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생각이 틀린 사람 그 책 읽어보면 읽다가 떨려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생각해요. 그런데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굶주려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성공시켜주려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계속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준다는 말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인터넷이나 전도 많이 했는데 실패했더라, 그 사람 인생이 망했더라,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인생이 망했더라, 찾아보십시오.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은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형통은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이 있어서 명예가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되어서 누리는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줄 때에 형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섬기고자 하고 그를 정말 세워주려고 하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에 형통이 생기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탁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사전적인 의미는 뭡니까?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형통이 뭐라고요? 마쩌리아흐. 이건 다른 뜻이랬죠?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형통하다는 거죠. 그 이걸 누가 했느냐면 가장 이걸 해서 잘해서 샘플로 딱 보여준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딱 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공시켜준 사람입니까? 성공시켜준 사람입니다. 성공시켜준 그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바를 성공시켜줬어요. 간수장을 성공시켜줬어요. 자기 형제들을 성공시켜줬어요. 요셉은 다르게 살았어요. 그 많은 종들 중에서, 그 많은 죄인 중에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거룩함으로 살았어요. 요셉의 삶이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